오늘 신명기 4장은 사실 4장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체는 크게 세 단어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첫째는 들으라, 쉐마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들으라, 이게 신명기 주제예요. 들으라, 뭐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이죠. 왜? 그리하면 살기 때문에,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신명기를 세 단어로 요약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저할 것 없이 간단하게 첫째 뭐예요?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들으라. 믿음은 어디서 나죠? 들음에서 나와요. 들어야 삽니다. 뭘 들어요?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 율법. 왜? 그리하면 살리라. 자, 이세 단어입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합시다. 들으라. 율법을. 그리하면 살리라. 신명기 어디를 들춰도 이 주제가 비껴가지 않아요. 가장 굵은 세 가지 기둥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율법 하면 헉 소리가 나죠. 갑갑하고 불편하고, 이런 걸왜 만들었을까? 우리가 어련히 잘 하려고. 정말 그럴까요? 근데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걸리적거리고 불편한 것으로, 또 그대로 살지 못하면 punishment, 어떤 징계, 이런 개념으로 율법을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안정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은 제정하신 겁니다. 예를 하나 들죠. 매일 여러분들 운전하죠. 또 운전을 안 하더라도 차를 타고 다녀요. 서울 시내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교통 법규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칩니다. 대란이 일어나죠. 뭐 가다가 한번 사거리 신호등 하나 멈춰 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근데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을 그 난징, 남경이라는 데 아시죠? 남경이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그 남경시는 오묘한 도시 체계를 갖고 있더군요. 교통신호가 없어요. 뭐 자전거에, 자동차에, 인파에 온 거리가 뒤섞여 있는데도 잘 다녀요. 습관이 돼서 그런지. 그런데도 많이 죽는데요. 물어보니까. 많이 죽는답니다.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티도 안 나는데 많이 죽는데요. 법규가 없어 보세요. 어제도 아침에 이제 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다가 휴게소에 둘러서 페북을 열었는데 메시지 하나가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자매가 부산으로 집에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만난 겁니다. 차가 완파가 됐어요. 폐차 처리가 됐어요. 그 정도로 큰 사고였는데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타박상만 좀 있고 부산에 입원해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전화 연락을 해서 아마 진장 목사님이 다녀왔을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은혜로 목숨은 건졌는데 법규가 있어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끔은 치명타를 준단 말이죠. 근데 그 법이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매일 난리가 날 겁니다. 자, 법이라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를 가두고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동체의 뭐예요?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기초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해하거나 벌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항상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을 위해서 목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경을 좀 볼까요? 2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탄이 제일 먼저 건드렸던 부분이 어떤 심리적인 문제도 아니고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킨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사탄과 인간의 대화 속에 사탄이 제일 먼저 꺼내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꺼내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슬쩍 변개시키죠? 많이 바꾸지 않아요. 이단들도 보면 아주 많이 완전히 다르게 나오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비슷하게 들어온다는데 우리 혼란이 있는 거죠. 모든 이단이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그 한글 한자 말이 끝이 다르다 그 말이죠. 늘 끝에 가서는 사실은 내가 예수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 없이 그대로.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여기 옛날 사건 하나를 하나님이 기억해 만듭니다. 3절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바알볼. 바알볼이 뭘까요? 이 말은 민수기 25장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현장을 우리 좀 확인을 합시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민수기 25장. 무슨 일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제 지난 후에 이 사건을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해 만드실까? 25장.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이 시딤은 이제 거의 광야 끝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몇 명이 죽나 한번 보십시다. 9절 시작. 네, 광야 노정에 2만 4천 명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발단이 누구의 유혹으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하면 1절에 모압 여자들입니다. 맞죠?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모압은 그 뿌리가 누굽니까? 기억나세요? 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조카 하나를 데려 나오는데 그 조카 이름이 롯입니다. 룻하고 롯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예. 롯입니다. 롯. 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어디를 택해 가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 가요. 그러다가 그 도성의 폐역으로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리시죠. 그때 그 일가족이 소돔과 고모라를 피신해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도성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심판 아래서. 근데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각각 들어가서 후손을 생산합니다.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 암몬과 모압이에요. 모압은 누가 생산해낸 열매들인가 하면 롯의 딸과 그 아버지가 술 취한 채 저지른 사건이에요. 그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후대의 기록과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혹독하게 이스라엘의 목덜미를 물고 괴롭혔던 민족이 모압입니다. 물리적으로도 괴롭혔고 또 이런 식으로도 넘어뜨렸습니다. 이게 롯이 남겨놓은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의 속성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그대로라는 세 글자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대로 거둬요. 그게 역사예요. 근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도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데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 모압의 후손들이 지금 또 광야 끝머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무너뜨려요. 우상 숭배에 빠뜨리죠. 음행이라는 유혹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짓들을 터뜨립니다. 그 결과로 2만 4천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요. 자, 이 얘기를 신명기 기자가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런 불편하고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왜 기억해야 될까요? 경계를 위해서입니다. 누군들 이런 얘기 재론하는 거 기쁘겠습니까? 근데 신명기라는 글자가 무슨 뜻이라고요? 재신자예요. 귀신신자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책이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별명이 신학자들 사이에는 하나님의 잔소리, 한 말을 또 한다 그래서. 근데 부모들이 왜 한 말을 또 합니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 사건을 기억도 하기 싫은 아픈 사건을 들춰내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오역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마다 국치일이 있죠. 우리나라도 국치일이 있습니다. 일제와 합병이 된 그날을 우리는 국치일로 여기죠. 이스라엘도 한 절기 속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이 되면 일상을 걷어서 텐트를 가지고 자녀들을 동반해서 광야로 나가요. 그리고 텐트를 치고 거기 안에서 일주일 동안 불편한 생활을 감내합니다. 불편한 음식을 먹습니다. 아이들이 불평하겠죠. 아, 아빠 이게 뭐야? 그때 넌지시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불편, 불만을 아이들이 터뜨릴 때 부모는 조상 세대의 흔적을 얘기합니다. 불편하지. 집 떠나 생활하니까 힘들지. 음식도 맛이 없지. 예.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구원받은 후에 이렇게 광야 생활을 했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잊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자녀 세대에게 계속 전통을 물려줍니다. 그래서 수천 년 그렇게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온 세계를 흩어져 민들레 꽃이 마냥 날려다녔어도 그들이 다시 1900년도 초에 40몇 년이죠? 45년인가요? 8년인가요? 연도는 정확치 않은데 그들이 다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기적을 이루었던 이유는 종교와 전통 두 가지를 꼽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종교와 그리고 그들이 생명처럼 붙들었던 전통. 전통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전통은 계속 계승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지 말자는 거죠. 그 전통의 속성이. 조상들의 그런 신앙의 가치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우리 3.1교회가 1954년도에 설립되었던 그 정신. 그걸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계속 계승해야 될 이유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뼈아픈 사건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바알브올의 일을 너희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 3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내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키셨으되.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아주 조금은 생경스러운 표현 하나가 기록되어 있죠.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돼 있어요?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그 타락의 대세 속에서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곧은 신앙을 푸르르게 유지하고 견고히 지켜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여기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여호와께 붙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생존했다, 살았다, 살아있다, 오늘날까지. 그 얘기입니다. 자, 이 개념이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를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거기 담아져 있죠. 15장 신약성경을 다 엽니다. 자, 거기 유명한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예수님. 그러면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내 아버지는 뭐죠? 예, 내 아버지는 누굴 가리켜요? 하늘아버지, 농부. 아버지가 농부세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그리고 2절 잘 보십시오. 물은 내게 뭐하고 있어? 거기 붙어. 신명기서에 표현한 붙어라는 표현하고 정확히 같은 개념이에요. 붙어 있어. 뭘 맺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제 앞을 좀 잠깐 보실까요? 여기 어떤 개념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하늘아버지가 이 포도원의 농부세요. 그리고 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세요. 그럼 그 포도나무의 가지는 누구를 비유하고 있습니까?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 여러분들이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 많이 돌아가 있는가 하면 열매에 너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자. 아, 열매를 맺어야죠.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건데 열매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합니다. 열매를 맺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머리에 띠두르고 골기대회 한다고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래서 열매끼리 막 골기대회를 해요. 데모스트레이션하고 열매를 맺읍시다. 맺자.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는 겁니까? 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우선적 가치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확히 맞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우선적 가치예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계속 열매만 집중을 하고 열매만 강조하면 이제 이게 서서히 피로 현상이 나타나면 탈진이 됩니다. 왜? 공급 없이 지금 붙어 있지도 않는데 계속 열매만 강조하면 교회 들어와서 복음을 먼저 받기 전에 종교 생활을 먼저 배워요. 그래서 그게 자기 신앙인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오랜 세월 동안을. 여러분, 저는 중직자들 중에 제자 훈련하다가 예수 영접하는 경우를 봤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아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직자들인데, 중직자면 되게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 그룹은 되겠죠? 어느 그룹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제자 훈련하다가 아주 복음의 그 에센스, 기초를 나누다가 눈이 뜨거워지면서, 눈이 붉어지시면서,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분도 용기 있는 분이죠. 얼마든지 그 일이 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가지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붙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생명의 교제만 확고하면 그 기쁨과 그 희열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거죠? 4절을 보세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열매가 맺는데 어떻게 맺는다 그랬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 옛날 성경에는 절로라는 표현을 해서 절로.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것만 확실하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골기대회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데모스트레이션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과 뜨거운 깊은 사랑이 매일 확인되고 그것만 확실하면 누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걸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여러분 우리 그 가끔 가다가 연세 드신 할아버님들 주책스러운 광경을 가끔 봐요. 근데 그건 아름다운 주책이죠. 빙긋이 생각만 해도 좋으신가 봐요. 웃으시면서 뭘 꺼내요. 목사님, 이게 우리 손주 사진입니다. 저도 이 사진이 지금 우리 아들 초등학교 때 사진인데, 갖고 다녀요, 지금도. 태권도, 이게 전형적인 폼 있죠, 이게. 이렇게 하는 거. 그거 갖고 다녀요. 얘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러면 자식, 그 손주 자랑은 돈 주고도 한다 그러죠, 돈 주고. 우리 손주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이쁘고 사랑만 확고하면 그냥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미쳐요. 그걸 누가 손주 자랑 좀 하시죠. 일어나요? 아, 그런가 그런 거 없어요. 저절로 뭐 즐거워서 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는 못 감추죠.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다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제대로만 교제 속에 붙어 있으면 열매, 삶의 열매는 저절로 배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개념을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신명기 4장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자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강구 속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저것도 해야 되겠습니다. 헌신의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 가치는 내가 매일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해요. 그럼 뭘까요?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내가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나? 아니, 사랑하는 이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연서예요.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러면 사랑하는 이로부터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연서를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매일 잠을 줄여서라도 그 읽어내지 않겠어요? 이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연서인데 이거 매일 내가 규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붙어 있느냐 안 있느냐의 중요한 몇 가지 점검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그분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가? 기도를 얘기합니다. 오늘 철야 기도 있죠? 저는 철야가 너무 좋아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춘 남녀들이 이 약속된 공간에, 약속된 시간에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웃고, 같이 율동하고 하는 게 그 천국을 연습하는 기분이에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정말 즐거우세요? 사랑하면 그 즐거워야 돼요. 아, 야, 또 오늘 철야냐? 아이, 간사인데 나가야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간사할까? 뭐 그러면서. 간사는 그런 간사가 아니죠? 예. 오늘도 그 주님을 먼저 즐거워하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주셨고 또 언제든지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건 특권이에요, 특권.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잘 보시면 신명기로 돌아가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한 군데 확인하십시다. 신명기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반어법을 다 하셨죠? 예. 너희 민족같이 내가 너희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맞아주고 사랑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근데 여기 그런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이 큽니까? 커요? 여기서는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이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이 땅에 일터에서 또는 생업으로 캠퍼스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큰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보다 큰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 속에서 배어나오는 그 복음의 기쁨을 오늘도 큰 영향력으로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제목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가을에 우리 CCC 찬양제가 있죠. 그 찬양은 단순한 노래 시합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구속을 감사하는 그 고백의 한 날입니다. 그 CCC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리뉴얼 될 수 있는, 갱신될 수 있고 그 심령의 새로움이 일어나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찬양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지인들마다 참신한 은혜를 주시고 복음의 핵심을 기뻐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의 어떤 크고 작은 수많은 눈물 어린 사연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새내기 캠프를 위해서 이 3개월 동안 이제 허공했던 기간인데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예수 만나게 하셔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로 한 마음 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